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변 이스라엘 영토에서 약 1,500구의 하마스 대원 시신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리처드 헤우트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가자지구 국경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면서 지난 7일 하마스 대원들의 침투 이후 이 같은 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어트 대변인은 또 9일 밤부터 아무도 침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침투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접경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주민 소개 절차를 거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루어질 때마다 인질 한 명씩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9일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민가를 사전 예고 없이 폭격할 때마다 억류하고 있는 수십 명의 이스라엘 국민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 등 150여 명이 하마스 측에 의해 억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이란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9일 벨기에행 군용기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우리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영내 확전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런 메시지를 이란이 분명하게 전달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보나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란이 이번 사태를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엔이 10일 밝혔습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긴급 호소문에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9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기와 식량, 수도, 연료 공급 중단을 명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의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해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봉쇄 조치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루크 대표는 이 같은 봉쇄 조치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할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적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루크 대표는 또 모든 당사자들은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 피해 발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르크 대표는 민간인에 대한 즉결 처형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에 의한 끔찍한 대량 학살 의혹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민간인들이 협상카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무조건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해 기관시설을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10일 밝혔습니다. 이란제 공격용 드론 36기가 동원된 이날 공습으로 흑해 인근 지역인 오데사와 무콜라이우, 헤르손 지역이 타격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 방공체계가 27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했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자세한 설명 없이 이번 공습으로 물류 관련 기관시설이 손상을 입었다며 부상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헤르손 지역 당국은 러시아군이 지난 하루 동안 헤르손 지역에 박격포와 포병, 드론 등을 동원한 79차례의 공격을 단행해 4명이 다치고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선언한 뒤 흑해 내 우크라이나 항구와 곡물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왔습니다. 모하메드 알수다느 이라크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10일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수다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발전 문제와 함께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심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 대북 정찰 감시 능력을 제한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서 군사 전략적인 방안을 터득할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북한 정부의 모든 한국인 억류자의 송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원식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 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찰 감시 자산으로 북한 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을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며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비행 금지 구역 설정으로 한국군이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서 군사 전략적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충돌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이 이번 중동 사태를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얻어낼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ry to see the Israeli response. They will look at the success that Hamas has had, if they have any, and they will look at the U.S. response. And so they will try to learn from it.
맥스웰 부대표는 9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응과 하마스의 성공 여부, 미국의 반응 등을 지켜보면서 여기서 교훈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미국이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틈을 타 역내 긴장을 고조시켜 양보를 얻어내는 협박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주시하면서 이스라엘의 방어력, 미국 이스라엘 파트너의 강점, 북한의 파트너인 이란 등의 현 상황 활용 능력에 대한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에 로켓포 수천 발을 발사하며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 날 악의 도시에서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하마스가 숨어 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며 하마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엔 변화를 불러오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미국으로부터 매년 3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현재 상황을 관리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really don't. Because I think Israel has the capabilities of managing the situation. I mean, over $3 billion in military aid goes to Israel each year from the United States.
또한 이스라엘은 뛰어난 군사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외교 전략 우선순위에 변화를 불러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스 에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이번 충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만큼 미한 군사협력 태세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반도 상황에도 근본적 변화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헤즈볼라 등의 참전에 대비해 전함을 지중해 파견했지만 이 정도로는 북한에 대한 미한 방어 태세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You know, I don't think it fundamentally change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하지만 중동 사태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군과 국무부, 정보당국의 북한의 위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인력이 상주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동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의가 산만해져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국 등에서 분명히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the U.S. has people in the military,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who will be continued to be focused on the North Korean threat as well.
하지만 미국이 동맹인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에 강력히 대응한다면 북한을 단호히 억제하고 동맹인 한국을 안심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그 시민들에 대한 추악한 테러 공격을 국제적으로 비난하는 데 일조해 줄 것을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연속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하고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을 완전히 지원할 것이며 잔혹한 만행에 맞서 모든 국가가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스라엘에 대한 충격적인 공격에 맞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비난에 한국이 목소리를 더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바라건대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만큼이나 확고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무기와 탄약 등을 충분히 보유한 이스라엘에 한국의 물질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은 한국이 외교적 활동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가 9일과 오늘 이틀 동안 제주 공남방 공해상에서 해양차단과 대해적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해양차단 훈련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해적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각각 재개됐습니다. 훈련에는 미 해군에서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순양함과 앤티덤함, 로버트스트 몰수함, 이지스 구축함인 슈프함이,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율곡 이이함과 군수지원함, 천지함이,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휴가함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3자 훈련 재개와 정례화에 합의하고 8월 미한일 정상회의 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한 데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대북 인권 활동을 했던 한국의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김 선교사의 가족들은 생사 확인이라도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김 선교사 등 북한이 억류한 한국 국민들을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지난 8일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던 김 선교사는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 입국했다가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듬해 5월 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 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김 선교사가 한국 국가정보원에 매수돼 북한 정보를 수집하러 입국했다고 주장했지만 외부 사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체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한국에 있는 김 선교사 가족들은 그가 어쩌다 붙잡혔는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생이 열악한 시설과 처우로 고초를 겪으며 비인도적 상황에 놓여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 국적자들이 북한에 억류되면 스웨덴 같은 제3국을 통해 영사 접견이 이루어지곤 했지만 김 선교사의 경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탓에 한층 모진 옥살이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735일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베 씨는 회고록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역을 해야 했고 음식이라곤 국수 몇 가닥과 달걀 하나, 채소 몇 조각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삼 씨는 북한 당국에 동생의 생사 확인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억류된 지 만 10년이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 확인을 못하는 병으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이제 또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오면 또 먹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힘든 과정들이 또 진행되고 있지 않냐 그런 이제 생각에서 빨리 석방하고 송환이 되는 부탁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김 선교사의 나이는 올해 60세로 김 선교사 부친은 끝내 아들과 재회하지 못한 채 2018년 별세했습니다. 정삼 씨는 동생의 부인과 두 아들은 외부 노출을 꺼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신앙의 힘으로 견뎌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 가족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 부분에도 사실은 큰아빠로서 묵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나마 제가 감사한 거는 신앙으로 이렇게 버텨주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걸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를 하지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 국적자가 김 선교사를 포함해 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 2016년 각각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8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생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 억류자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돌연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70여일 만에 돌려보냈고 미북 대화가 무르익던 2018년 5월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담판을 하고 나서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등 미국인 3명을 한꺼번에 석방했습니다. 공식 기록상 한국 정부가 북한과 억류 국민 문제를 교섭한 것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월 고위급 회담이 마지막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당시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6명의 석방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 측이 실무자들에게 알아보라고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통일부의 기록이 있지만 그 후로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에 비해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 한층 반인권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선교활동을 체제 붕괴 행위로 보는 데다 미국과 달리 억류자 석방으로 한국으로부터 얻을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 외 다른 종교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는 행위로 이렇게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케네스 베나 이면수 목사 같은 분들은 뭔가 좀 얻어낼 게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비인도적 상황을 해소하려면 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국제사회 연대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김영호 장관 취임 후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 직속 대책팀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 때는 공동성명에서 사상 처음으로 억류자,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조가 명시되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 민간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연말에 유엔총회에서 통과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국적과 이름이 적시되도록 정부가 외교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억류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하고 결의안에다가 더 나아가서 김정은 선교사님이라든가 이제 다른 분들의 그런 이름을 실명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요구사항은. 그럼 북한도 이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신 분석관은 또 어차피 이 문제는 남북한 당국 간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고위급 대북 특사 파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이란 인권운동가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북한 인권운동계에도 큰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전문가들과 탈북민 인권운동가가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북한 출신 박지연 징검다리 공동대표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보며 무척 감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여성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나르게스 모하모디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건 전 세계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자신 같은 여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북한 여성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인권을 하고 또 독재와 싸우는 여성들한테 이제 주는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아마 용기를 주는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옥중에서도 여전히 이제 구람 없이 그 이란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는 그 모습. 아마 우리 북한에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이 소식을 들은다면 아마 그분들한테도 이제 희망이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앞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6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이란 감옥에 수감 중인 모하마디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가 압제에 저항하며 이란인 등 우리 모두의 인권과 자유신장을 위해 투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51살의 모하마디는 이란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다 13차례 체포됐습니다. 5차례 유죄 판결 등으로 총 31년의 징역, 154대의 태형 선고를 받았고 지금도 반국가 선동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테헤란의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하마디의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기린다며 이란 정부의 모하마디와 다른 인권운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와 여러 차례 강제 북송의 아픔을 딛고 지난 2018년 영국의 아시아 여성상 대상, 2019년 국제 앰네스티의 브레이브 어워즈 상을 받았던 박 대표는 노벨상 등을 받는 것보다 전 세계가 운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독재 정권과 싸울 때 전 세계가 어떻게 우리한테 힘을 모아주고 어떻게 우리를 바라봐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지 않을까. 이 상을 떠나서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이슈고 전 세계가 모두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북한 문제도 지금 우리 북한 탈북 여성분들이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알리는 많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도 뭐 저나 이제 그분들한테 희망 그리고 용기 또 그리고 도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이날 BOA에 다른 분야보다 탄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인권운동가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난 2003년 민주주의 인권운동가인 시린 에바디에 이어서 다시 여성 인권운동가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이란보다 더 인권 상황이 열악한 북한은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여성 억압에 맞서서 여러 가지 독재 이런 부분에 맞서서 인권운동가가 열 받을 만큼 이란은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블랙박스이고 게스워크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북한 인권이 지금 힘들고 두렵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상을 좀 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좀 있네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독재 정권의 탄압과 내부 시민사회의 투쟁을 비교적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전체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은 그럴 수 없다는 게 노벨평화상 수상의 큰 걸림돌이란 설명입니다. 지난 2008년 탈북민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운동에 대한 공로로 제9회 서울평화상을 받았던 수전 소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과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탈북민 지도자들과 단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뉴스가 영상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영상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 예로 지적했습니다.
So much of the news is relies on visual, and you know we don't have visual.
쇼트 의장은 이는 확실히 문제라면서 역설적으로 이는 김정은 정권이 성공한 곳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의 활동 대부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며 처벌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사회 활동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무하마디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환영한다면서도 북한과 이란은 국제 관심도에서 간극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란에선 반정부 지도자가 감옥에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 북한에선 수감자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So in Iran, you can have a leader who can be in jail, but people know who the person is, and people know who the person is in other countries.
코엔 전 부차관보는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이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선 차선의 방법으로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운동가들이 조명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와 관련해 탈북민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았던 과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게 이제 국제법, 유엔법 이런 것도 함께 배워가지고 우리가 직접 정치가가 되고 연구가가 되고 아카데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일단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이제 없어지는 목소리가 사라지는 목소리들이 많지 않아요.
과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바슬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이나 엘리 위젤 등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호소하는 기고나 보고서를 발표했다면 이젠 국제 지식을 무장한 탈북민들이 직접 영어로 목소리를 내는 노력과 정부 등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신화 대사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비핵화에 쏠려 있는 만큼 핵과 인권, 민주주의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노력이 노벨위원회의 관심을 끄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인권의 측면에서 밝힐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노벨 평화상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관찰하지 못할 때는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사는 그러면서 최근 한국의 대북 시민 사회 단체들이 북한 정권의 핵실험에 따른 인근 길주군 주민들과 군인들의 방사능 피폭 위험을 제기한 사례를 그 좋은 예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화물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뒤 양국 간의 물동량이 크게 늘었는데 무기 거래 신호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6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파란색 방수포가 씌어진 물체가 보입니다. 화물로 추정되는 이 물체가 놓인 장소는 열차 화물을 적재 혹은 하역하는 선로 옆 야적장입니다. 이곳에선 지난 며칠 동안 화물의 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선로 쪽에 바짝 붙어있는 하얀색 화물이 포착됐고 나흘 뒤인 28일에는 하얀색 대신 더 많은 양의 파란색 화물이 같은 장소 중심부에 등장했습니다. 또한 29일과 30일 크기와 모양이 다른 파란색 화물이 포착된 데 이어 5일과 6일엔 그 양이 더 늘어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화물의 양과 쌓인 모양이 계속 변한다는 것은 화물이 열차에 실려 계속 옮겨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열차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은 올해 1월 이 지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다며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에 정차하는 열차도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24일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일대의 길이가 각각 225m와 110m, 60m의 열차가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전후 한산한 모습을 보인 이곳에 세 대의 열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열차 대수가 계속 달라지는 사진 찍혔는데 6일에는 길이가 200m 내외인 열차 4대에서 5대가 발견됐습니다. 이 일대 열차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와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부쩍 늘어난 열차 왕래가 양국 간 무기 운송이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지난 7일 BOA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업용 위성사진을 보면 북러 국경지대인 핫산을 지나는 열차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n satellite imagery,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that we're taking, we see a dramatic uptick.
이어 러시아로 향하는 탄약이 실렸는지 러시아가 북한으로 뭔가 보내는지 알 수 없지만 북러 정상회담 이후 열차 통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양국 밀착과 함께 달라진 분위기를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라진항에서도 최근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일 라진항 부두 3개 중 2개에 길이 100m 내외의 선박 2척이 정박했고 부두에서 약 200m 떨어진 바다에도 120m 길이의 배가 대기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줄곧 한산한 모습을 보이던 라진항에선 지난달 말부터 길이 100m 내외의 선박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대형 선박의 입출항은 모두 북러 정상회담 이후 시작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북러 간 만남을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엔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 단둥 세관 야적장에서 화물 트럭과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육로를 통한 북중 무역이 재개된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우이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에서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5일자 위성사진에선 야적장의 북동쪽 지대를 채우고 있는 대형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물체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컨테이너 트럭이 이곳을 가득 채우던 때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가로 100m, 세로 60에서 80m 넓이의 세관 야적장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이전까지만 해도 신의주 향발 컨테이너 트럭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차단하면서 사실상 차량을 찾아보기 힘든 한산한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7일과 12일, 14일에 걸쳐 여러 형태의 물체가 야적장에 자리한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후 3주 만인 이날 또다시 컨테이너 트럭 추적 물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이 제한적으로나마 육로를 통한 무역을 재개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과거 북중 무역의 상당 부분이 국경지대 육로로 이뤄진 만큼 육로 무역이 재개된다면 앞으로 양국 간 물동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걸어잠궜던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조짐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관광 총국장과 보건상을 만나면서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북중 국경을 개방해 외국인 입국을 허용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TV 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그러면서 북한에 입국한 외국인은 이틀간 의학적 격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 내용은 현재로선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가 이 같은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왕려진 평양주재 중국 대사가 지난달 21일 북한의 정성일 국가관광총국장과 최경철 보건상을 잇따라 면담한 이후 이 같은 보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당시 왕 대사는 최근 북중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 관광 분야 교류협력이 긍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 북중 인적 왕래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성일 총국장은 내년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관광 교류 협력이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이뤄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습니다. 왕 대사는 또 최경철 북한 보건상과 만나 의료보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중국인이 국경을 통과해 북한에 들어왔을 때 필요한 방역 조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문제를 오래 관찰해온 이광백 한국국민통일방송 대표는 전후 맥락을 볼 때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북한에 보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중국 당국과 관광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개방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 단계에서 하고 본격적인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에게는 호재입니다. 중국은 2020년 1월 북중 국경 봉쇄전까지 매년 20만 명가량의 단체 관광객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은 나흘 일정의 북한 관광비로 1인당 3천 위안, 미화 436달러를 내고 평양과 지방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급하머스 사무총장은 중국인 단체 관광이 시작되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중국 관광객들을 북한에 가게 하더라도 관광객들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적은 규모의 관광객이 가더라도 외환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in a situation where even a small help is needed.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닫혔던 북중 국경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11월에는 러시아와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하늘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역에 끼는 지난 8월 22일부터 평양 베이징 구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육로를 이용한 북한 주민들의 외국 방문도 재개됐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는 북한 태권도 선수단을 태운 버스 두 대가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조중 우이교를 통과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9월 15일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또다시 중국 단둥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트럭을 활용한 북중 교역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북중 국경에는 최대 관문인 신의주 단둥을 비롯해 양강도 회산, 자강도 만포, 함경남도 회령, 함경북도 온성 등 10여 개의 통로와 세관이 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올 여름부터 교육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준비를 했지만 아직 트럭 운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다 하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열지 않고 있고 북한 쪽에 있는 무역회사들도 그렇고 서류만 접수해놓고 대기 상태에 있어서 아직 지금 몇 달째 지금 대기 상태에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물열차나 항공편을 재개하면서도 트럭 운송을 늦추는 배경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화 유출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북중 화물열차가 재개되면서 무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무역은 10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주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북한의 무역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비료, 쌀, 설탕, 콩기름, 타이어, 담배 등 산업용 원부자재와 생활필수품 9억 2천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반면 대중수출은 가발, 합금철, 텅스텐, 전기, 시계, 무브먼트 등 1억 3천만 달러어치에 그쳤습니다. 상반기에만 무역적자가 7억 9천만 달러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 트럭 무역을 재개할 경우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평양 당국은 우려하는 것 같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That's an outflow of foreign exchange.
이광백 대표는 북한이 내부 무역 시스템을 바꾸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당이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되고 중앙당에서 필요한 수입 품목을 정해서 만약에 그런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것을 각 무역회사들이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선이 있거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한 기업들이 꽤 많은 걸로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종인 EG5 에디스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럭 무역을 허용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으로 유입될 경우 북한은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국정 전반이 마비된 바 있습니다. 북중 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북중 무역은 10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무역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80-90%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중 국경 봉쇄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지만 대북 제재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다시 동영승 사무총장입니다.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 규모가 최대 한 70억 달러 이상까지 올라간 상황이었고요. 근데 현재 10억 달러 정도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지 않을까.
북중 국경은 하나둘씩 열리고 무역은 늘어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계속되는 물자난과 물가고 그리고 외환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캄캄한 밤에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본 북한 개성공단에서 밝은 빛이 포착됐습니다. 야간에도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밤 북한 개성 일대 모습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위성사진에 밝은 빛을 발산하는 세 개의 지점이 찍혔습니다. 정확한 촬영 시간은 표시돼 있지 않지만 이들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대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해가 떨어진 저녁 혹은 그 이후로 추정됩니다. 위성사진 좌표를 일반 지도와 대조해보면 세 개 지점은 개성 시내, 남북 공동경비구역 내 한국 대성동 마을 그리고 개성공단과 일치합니다. 개성 시내와 대성동 마을이 밝게 빛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한국 기업의 공장 단지가 밀집한 개성공단에서 한밤중에 빛이 새어나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북한이 야간에도 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빛이 관측된 건 올해 6월부터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이 위치한 지점은 바로 옆 대성동 마을과 비교해 매우 어두운 색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들어 해당 지역이 점차 밝아지고 불빛 면적도 넓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어 최근엔 대성동 마을이나 개성 시내와 비슷할 정도로 빛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개성공단은 올해부터 건물 수십 곳에서 차량과 인파가 포착되는 등 본격적인 무단 가동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4월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 내 건물과 공터 등 21곳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을 포착했습니다. 이어 8월엔 40여 곳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간 위성사진에 찍힌 불빛을 통해 북한이 낮 시간대뿐 아니라 밤에도 공장을 불법 가동하는 듯한 정황을 노출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내 공장 건물과 각종 장비와 설비는 모두 한국 측 자산으로 북한이 이를 이용하는 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6월 14일 한국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서도 소송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우방국인 러시아를 수차례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원자력 관련 기관과 항공우주연구소, 대학과 외교당국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5일 북한 해킹 조직이 고급 정보 탈취를 위해 러시아의 주요 인프라와 정부기관을 표적 삼아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공개한 2023 디지털 방어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북한 해킹 조직의 다양한 악성 사이버 행위를 지적하며 특히 핵과 미사일 분야 고급 정보 수집을 위해 러시아의 관련 기관들을 해킹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식량을 대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물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자들은 정보 수집을 위해 러시아의 핵과 방위산업, 정부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라자루스 그룹을 일컫는 다이아몬드가 트로이 목마 악성 코드를 이용해 올해 5월 러시아의 원자력 관련 기관을 해킹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앞선 3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 킴스키와 동일 조직인 루비가 러시아 항공우주연구소에 침투해 악성 코드를 유포했고 안다리엘로 알려진 오닉스는 러시아 대학을 해킹했으며 코니와 동일 조직인 오팔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자가 러시아 외교당국의 계정으로 피싱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은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러시아 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수행할 기회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다른 나라의 방위산업에 가한 사이버 해킹 공격은 러시아가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10%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한국도 6%로 여섯 번째로 많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들 북한 위협 행위자들이 지난해 러시아뿐 아니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럽의 해양 및 조선 부문 조직들을 표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 정도 수준으로 산업과 표적의 중복이 관찰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해양기술 관련 연구가 북한 정부의 정보 수집 분야에서 높은 우선순위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해킹 조직이 독일과 이스라엘 소재의 무기 제조회사에 침투한 사례도 관찰했으며 이 중 한 해킹 조직은 올해 들어 브라질과 체코,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의 방산 기업들도 해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부가 군사 능력 향상을 위해 여러 사이버 해킹 조직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암호화폐를 계속 탈취하고 있으며 미국 기반 금융기술회사의 공급망을 공격하는 등 정권을 위해 더욱 정교한 수법으로 계속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합법적 기관을 가장해 전문가 그룹에게 피싱 공격을 감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해킹 수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방국인 러시아의 민감한 군사정보를 탈취하려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의 정보기술 보안업체 센티넬1은 지난 8월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의 각종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방산업체 N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 일명 NPO 마시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티넬1은 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스카크로프트가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5개월간 러시아 방산업체 NPO 마시의 해킹을 시도해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로켓 설계 관련 자료를 탈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전에 쓸 탄약이 필요한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미사일 또는 위성기술 협력을 약속했지만 매우 핵심적인 기술까지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우방국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정보 탈취 해킹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y don't receive so much. They get just samples to show this
유엔 무기 사찰관과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대외 협력을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기용 샘플만 받고 핵심 미사일 기술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로서는 핵심 핵과 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북한에 이전했다가 그것이 다시 자신들을 겨눌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한도 러시아의 지원만 믿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해킹을 통해 러시아에서 무언가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분석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도 북한이 가진 대부분의 무기 프로그램이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기 체계에 맞는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는 서방국보다 오히려 러시아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ould rely on Russian and Chinese. They may be looking for some additional technology to help enhance the capability.
특히 북한은 최근 잠수함 능력 향상과 위성 등 자신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추가 기술을 찾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민감한 국방 분야에서 러시아가 기꺼이 기술을 내어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킹이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방국도 가리지 않은 북한의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은 북한이 이 같은 억지력 확보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 마이크로소프트의 2021년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10월 28일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저들의 정탐 범죄 행위들은 어물쩍 해놓고 아무런 근거나 사실자료 없는 해킹 공격서를 계속 꾸며 여러 주권국에 대한 비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2도. 남포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1도, 낮 최고 22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3도. 강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21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22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3도. 사리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2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1도. 함흥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3도. 청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0도. 선봉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최고 20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9도. 삼지연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m,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변 이스라엘 영토에서 약 1,509의 하마스 대원 시신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리처드 헤흐트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날 가자지구 국경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면서 지난 7일 하마스 대원들의 침투 이후 이 같은 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헤흐트 대변인은 또 9일 밤부터 아무도 침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침투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접경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주민 소개 절차를 거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루어질 때마다 인질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9일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민가를 사전 예고 없이 폭격할 때마다 억류하고 있는 수십 명의 이스라엘인들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 등 150여 명이 하마스 측에 의해 억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애도를 표하는 한편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이란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9일 벨기에행 군용기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우리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영내 확전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런 메시지를 이란이 분명하게 전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보나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란이 이번 사태를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라운 의장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제럴드 포드 항모 강습단의 이스라엘 인근 파견은 가자지구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날 긴급 호소문에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9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기, 식량, 수도, 연료 공급 중단을 명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의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해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봉쇄 조치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투르크 대표는 이 같은 봉쇄 조치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적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르크 대표는 또 모든 당사자들은 국제인도법을 중시해야 한다며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 피해 발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르크 대표는 민간인에 대한 즉결 처형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에 의한 끔찍한 대량 학살 의혹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민간인들이 협상카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무조건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해 기관시설을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10일 밝혔습니다. 이란제 공격용 드론 36기가 동원된 이날 공습으로 흑해 인근 지역인 오데사와 무콜라이오, 헤르손 지역이 타격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 방공체계가 27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했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자세한 설명 없이 이번 공습으로 물류 관련 기관시설이 손상을 입었다며 부상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내 스카보로 암초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중국 해양경비대 간위 대변인은 10일 해당 암초 인근 해역에 침입한 필리핀 함정을 몰아내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 해경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가 무시된 데 따른 전문적이고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